가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너희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받아 30배나
30배나 60배나
60배나 100배나
100배의 결실을
결실을 하는
가져라.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가라. 다시 오라. 가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모르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할 말을 주시고 행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 썩히지 마세요. 올해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최종장 가시떨기 같은 마음과 좋은 땅, 예,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앞에 두 땅, 길가와 돌밭과는 조금 다른 토양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길가하고 돌밭은 씨앗이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단단해서 그대로 있다가 새들이 먹든지 아니면 돌밭이 더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려도 금방 죽고 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충분한 소일이 있는 것 같아요. 토양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충분한 흙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자와 함께 무엇이 자라는 겁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종자와 함께 심겼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 성장을 막고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이 문제라고요? 같이 가시떨기가 종자와 함께 심긴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 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바로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심지만, 또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도 함께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하는 것도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겠지만 잡초하고 종자하고 같이 심으면 먼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 자라요? 잡초가 먼저 자라요. 그렇죠? 걔는 심지도 않았는데 매년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종자가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 근심에 차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먼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것들을 다 죽이고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심었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욕심은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가, 그렇죠? 가시덩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져 있음을 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죠? 무슨 걱정? 돈 걱정이죠. 아니에요? 딴 거 걱정하십니까? 돈 걱정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염려,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돈에 대한 마음, 걱정에 대한 마음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25절, 30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늘 34절까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 있는 곳에 돈이 있을까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마음 있는 곳에 돈이 있지, 내 마음 가는 곳에 내가 돈을 쓰지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마음 따라 돈이 가는 곳이 아니라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야. 돈을 쓰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돈 굴러가는 곳에 네 인생도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라 얘기하시며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돈인지. 아마 이 자리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왜 예수님이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하셨을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 벌고 돈을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돈인지 자신인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돈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그 당시 가장 큰 동물이 바늘기,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또한 그 욕망을 채워주는 돈의 위력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요. 다른 어떤 말로 미사옥으로 포장하고 싶어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힘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자유입니다. 확실하게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신은 돈이에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돈신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또 주는 분명한 확신은, 메시지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스터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돈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것은 이 땅에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이 땅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력 때문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크신, 나를 돌보신 하나님 은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In between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돈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스리신다는 고백.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매번 돈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돈 쓰는 맛을 더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보다 돈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이 고백은 날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돈 앞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지고 있는 것은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무서운 것은 정말 심지어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자기가 이만큼 냈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요만큼 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성공을,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간증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부족해지면 무언가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실패한 것 같은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도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새빨간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돈 신을 섬기고 있기에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가치는 그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불변하는 가치인데,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돈이라는 썩어질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돈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뿐이고 실패뿐인데 그렇게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하게 세상은 돈이 지배를 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돈이 돈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저 들풀보다 저 공중에 나는 새와는 비교할 수 없게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짓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저처럼 아 돈 나올 구멍은 우리 엄마뿐이니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 바꿔주셔서 나한테 돈 붙이게 해주세요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주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청산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주인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친척도 아니고 돈 많은 내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1년 12달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에 잡초처럼 가시덩굴처럼 돈을 걱정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윽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염려하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언제마다 어느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주실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들 때마다, 또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잡초를 뽑듯 가시덩굴을 치워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구하세요.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좋은 땅에 대한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여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retain, 간직하고 삶에서 그래서 경험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또 비바람을 맞고 그 모든 세월을 견뎌내면 마침내 풍성한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밥 먹는 것을 표현합니다. 밥 한번 먹고 막 일주일씩 버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고 계세요? 일주일씩 하나님 말씀 먹고 일주일씩 버티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매 끼니마다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 묵상법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야 마침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은 듣기만 하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인내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세상 걱정도 하고 돈 걱정도 하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짜증나고 나는 왜 이럴까 짜증나고 집에서 돈 안 붙여주나,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 아닙니까? 신앙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심기는가가, 그래서 열매 맺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열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마음, 네 가지 마음밭이 저한테 다 있음을 봅니다. 어쩔 때는 정말 길가와 같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돌들을 다 걷어내는 것처럼,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것처럼 걷어내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정말 욕망 다 걷어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걱정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씨를 뿌리는 분,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다 씨를 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씨를 뿌리시는 분, 넉넉하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너무나 좋은 씨입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기만 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자 마지막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되지 말고, 돈 사람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